오늘은 사도 마태에 관해서 말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속에 좀더 들어가고 싶고 복음의 계시를 더 받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게 이제 모호합니다. 발부능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더 깊어질까? 깊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미 우리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깊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태 이름이 마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누구라고 써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호칭을 이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레위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마태라고 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요. 레위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또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 그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한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인보다 심각한, 어떻게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오늘날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유대인들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이렇게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주머니로 드리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창녀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니까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냐면 어떤 문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요, 재판장에 가서도 증언을 할 수가 없대요. 니네가 무슨 증언을 해? 니네가 그 어떤 거짓말쟁이보다 더 죄인보다 더 죄인, 니네가 어떻게 재판장에 와서 증언해? 니네는 증언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증언할 자격이 없고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리들은 그 죄인이 이 보통 죄인들한테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정죄를 해? 니네들은 그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세리가 이제 이렇게 내놓는 돈 있잖아요. 헌금하려고 이제 내놓는 돈을 아예 헌금으로 받지도 않는다. 야, 니네가 번 돈은 헌금으로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었냐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세리가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근데 희한하게 이름이 뭐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지파 중에 신성시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레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나름의 그 신실한 어떤 그런 집안의 배경이 있거나 아버님이 신실했거나 여튼 뭐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 레위라고 하는 직업,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 사람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할때 뭔가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속국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에요. 속국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돈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가브나움에 있던 세금 징수하는 곳에서 이제 징수를 했다고 보는데, 이 가브나움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교육로로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속국되어 있는 여러 민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그 얘기하기로는 이제 마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왜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입국할 때, 출국할 때 하는 어떤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역할처럼 길을 막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짐을 뒤지고 그 안에서 얼마를 이제 세금을 먹이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착복하고, 요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언어를 할줄 알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뽑히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되겠다고 한 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기보다, 예, 이게 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돈을 선택함으로써, 세리를 선택함으로써, 민족들한테 어느 정도 핍박을 받을 줄도 알아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특권도 박탈당하고,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인 문둥병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예 이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자기는 돈 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돈 벌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다 포기하고서도 온전히 출세, 돈,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 마태 세리라고, 세리 마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지만 돈 많아요. 예,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중에 거의 3분의 2가 가브나움과 가브나움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갈릴리에는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사해 바다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갈릴리 바다 위쪽에서 주로 예수님 사역을 하시다가 중요한 명절 때마다 이제 내려오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주로 큰 사역들은 전부 어디 있었냐? 갈릴리 위주로 한그 가버나움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라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든지 오늘 마태복음 9장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이렇게 그 중풍병자 고치는 그런 사건, 요런 사건들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중풍병자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들이 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근처에서 일어난 거죠. 이 사람 열심히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이런 기적을 보이셨다. 이미 그 추측하기로는 이 갈릴리 출신 상당한 어부들이 이 세리 마태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뭐 어린아이돌 얘기하자면 거의 삥 뜯기는 수준으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부름받았다고 사도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많은 얘기들이 이제 마태한테 들렸겠죠. 자기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돈만 쫓았는데, 이 출세를 위해서 쫓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들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지만, 이 사람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을 쓴걸 자세하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철저하게 구약에 대한 이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이 형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이 이러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요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많이 설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밝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구약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어떤 학문에 공부하는 어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종교적인 버린 그것도 굉장히 버릴 정도로 이걸 선택했지만 구약에 대해서 문의한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오히려 구약을 그 누구보다도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사상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 바로 그 근처였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계속 들리고 들리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갈급함을 허락하시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면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돈이 전부라고 쫓아다녔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이 이제 온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세관은 이 사람의 근무지예요. 이게 다른 데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이 이미 마태에게 충분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에서 그냥 신비하게 그분의 눈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이 어떻게 매료가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전혀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신 분이세요. 충분히 사고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이 신비하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태에게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것들이 들려지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갈급하게 만드신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따랐다는 얘기는 이미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도 저들처럼, 예를 들면 먼저 부른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내 인생을 저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세리로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이 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온 거죠. 유효적인 부르심. 주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 따를 준비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부르셨는데 사실 이 극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다른 길이다, 이것이 틀린 길이다라고 깨달아졌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따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마태가.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딱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턴합니다. 죄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의로운 삶으로 완전히 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뀝니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5장에 27절부터 보시면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세리 마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돈 많습니다. 많이 가졌고, 지금 권세가 그 누구도 뭐 건질 수 없는 그런 권세의 신분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 많고, 권세 있습니다. 난 부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됐지만 상관없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오직 재물이 전부라고 해서 쫓아가서 그 재물의 상당한 위치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끊임없이 재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직업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쫓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그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내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산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자기의 친구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소외됐던 자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게 바로 식사 전도의 어떤 이그이 그, 이 원천이었다. 아니면 식사 전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철저하게 자기처럼 소외됐던, 사실은 자기처럼 그렇게 갈급했었던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세리들, 죄인들, 뭐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신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온 거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쫓으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바로 나와 같은 이런 구원의 축복,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저들한테도 들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잔치 자리를 얘기합니다. 잔치 자리를 마련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어떤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니네 선생들은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하시냐? 그러면서 또 묻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었던 게 금식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세례요한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니네들 왜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병든 자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마태에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에게 지금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정말로 예수님을 저분이라면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는데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떤 선행적인 어떤 작업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쫓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인들, 소외받은 지인들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입장에서는 그냥 인생의 답을 넣는 순간 자기는 평생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객관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래 놓고 잔치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온 나는 의사다. 내가 온 이유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사실 세리 마태 인생이 병든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긍휼을 원한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긍휼을 원한다. 그걸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답을 하는데 그거를 마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거 자체가 답이 된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러 왔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병든 놈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러 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자기 인생이 깊이 있게 답이 됩니다. 그래 놓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좋습니다. 마태를 열심히 연구했던 어떤 분들이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한글을 이제 글을 썼는데 신빙성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마태가 AD 27년경에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마태가 몇 살이었냐? 요거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은 어땠냐? 이 자료를 찾아본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빙성은 뭐 이렇게 논할 근거가 없지만 논할 그 계제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 마태 나이가 31살, 31세였고 자녀가 4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녀 4명 있고 31살이에요. 이 아주 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딱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 나오고 금융권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연봉 뭐 10억씩 받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불법에 막 이렇게 동참하고 헌신하다가 그런 사람이 딱 모든 것을 끊고 예, 주님을 쫓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정신 나갔다면서 돌았다면서 충분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이 메시지가 답이 됩니다. 나는 겉으로는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병든 자였다.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저분이 나를 부르러 왔네. 나 같은 자를 부르러 왔네. 이게 평생에 마태에겐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두 사도들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세리마태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저기 예루살렘에도 별장이 있었다고 하는 요한도 돈이 많은 어떤 갑부 중에 하나라고 예상하기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가장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마태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삶이잖아요. 계속 옮겨다닐 때 실제로 돈이 부족할 때마다 사실 자기 전 재산을 계속 뒤에서 밀어넣었던 인물이 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생애 기간에 정말 남모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은 이후에 사역할 때는 거의 땡진 한푼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남모르게 이 모든 것을 서포트했던 인물이 마태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삥 뜯던 인물들하고 같이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도 삥 뜯고 야고보도 삥 뜯고 안드레도 삥 뜯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도가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태가 사도로 들어오면서 그 열두 사도들의 이미지 자체가 폭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전에는 뭐, 어부 정도로 괜찮은데, 저 세리가 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쟤네들 이상한 것 같다고 하다가 마태 낀거 보니까 저놈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팀들 진짜 이상하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던 그 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순복음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 순복음 교회에, 순복음 이 교단에 있던 분이 이제 이분이 거기 오신 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양반이 적은 거 보니까 저 단체 이상하다. 이 단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적은 거 보니까 저 이상해.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원래 이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이걸 좀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은데 좀 참습니다. 여튼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가 열두 사도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분기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평가가 폭락,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쳐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열두 사도들을 속에 열두 제자들 속에 세리가 들어왔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한 일이고 또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리도 물론 오케이 품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 안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도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헌신했다. 사실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최우선이라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이 사람이 세리였어도 괜찮고. 또 내가 과거에 이 사람들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서로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품었고 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삽니다. 그러면서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세리마태는 남들이 할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평생 책임집니다. 가장 공생의 기간에 물질적으로 가장 헌신했던 인물이 사실은 세리마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을 쭉 하다가 사실 마태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한게 뭐죠? 예,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럼 잘 알듯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공관복음서 플러스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을 가장 많이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쪽이 비슷하고 이쪽으로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거의 이제 원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놓여져 있었을까요? 사복음서에 왜 순서가 마태복음이 먼저 놓여져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펼쳐보면 제일 먼저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족보. 근데 사실 그 족보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는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기 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나 같으면 빨리 떠나가지고 딴데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도 15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속 복음 전했던 인물이, 예, 마태입니다. 그 위에 이제 다른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생 내도록 자기를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한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이었던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 구약의 성취다라고 한 형태로 쭉 써내려갑니다. 마태복음 잠시 보시면요. 1장에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냥 동정녀 탄생이 그냥 된게 아니다. 이게 구약의 성취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피한 사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온 사실, 그게 이 우연이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가 성취된 것이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전부 구약의 인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성취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쭉 쓰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달란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그때도 많았을 겁니다. 배운 사람 그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 그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그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태는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어떤 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져 내려가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쭉 쓰는데요. 본인에게 소화된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 썼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는 자기가 복음을 소화한 것들, 그리고 정말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사실 통해서 본인이 소화한 것들을 쭉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마태는 진실로 육신을 쫓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돈이 전부 다라고 얘기해서 가족도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가문도 팽개치고 가문이 욕들어도 상관없어. 가족이 욕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종교적으로 뭐 종교적인 특권이 박탈돼도 상관없고 내가 회당에 못 가도 상관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이게 마태였던 사람. 이게 마태였어요. 오직 돈, 오직 물질, 이게 세린 마태였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물질 위주였던 사람이 오직 메시아 위주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써내려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꼭 믿게 하는 거죠. 그 역할은 이제 그냥 마태복음을 썼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쓰기까지 마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믿으시고 또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걸 이제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요, 이 공간복음서의 특징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할 때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봤을 때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을 왕의 이미지로 많이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분 왕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측면 중에 특별히 그분은 왕이다.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십니다. 왜 왕이라고 부각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인 사고가 뭐냐면 참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 나라 전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강력한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메시아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은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가 이렇게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재물하고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재물을 내가 한꺼번에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메시아다. 그 사실 발견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이 마태 안에서 소화되니까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7회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4회 언급됩니다. 약 40번 이상 천국의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의 실제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땅이 전부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곳을 포커스를 맞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다가 돈 한 푼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실제가 되고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 마태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모든 걸 차단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발견이 수많은 따라온 것들을 알게 되는 그분은 정말 왕이구나. 정말 만왕의 왕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오는 천국은 실제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마태한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추후 15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 나라로 가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란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요. 최근에 이슈된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중에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마태의 어떤 무덤이 마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어떤 카타콤 같은 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성지순례 비슷하게 가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키르기스스탄까지는 꽤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방으로 간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태가 썼잖아요.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일평생 한편으로는 자기 이제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은 시간 자기 민족 복음말 이스라엘 복음말 위해서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많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 사실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조금 하나 놓친 부분들을 한번 좀 언급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아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과 좀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2장과 5장에는 그냥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은 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굳이 뭐라고 언급하냐? 세리마태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사실 숨기고 싶은 기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 모양이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다.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는 건데 꽤나 내가 좀 잘 나가는데 이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를 넘어서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꾸미기로 좋아하고 기왕이면 부끄러운 모습들을 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누차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앞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어서 복받아가지고 여전히 부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너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세리 같은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어서 부유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소외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장에 주선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를 욕했던 그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뭐, 100%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은 동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들, 능력들. 그동안은 오직 물질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면, 이 능력을 완전히 체인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마태복음서를 쭉 씁니다. 자기가 발견한. 정말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심판자시다. 이분을 통해서 오는 천국은 정말 실제하다. 정말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믿겨져서 믿을 수 있도록, 많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에게 계시됐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에게 계시됐던 그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제 계속 멈추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 세리마태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설 중에도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도 이제 가장 이 극적인 세리마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좀 다루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사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인물 아니었나? 세리마태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듣고 그렇게 능력 있고 돈잘 벌고 힘 있는 그 모든 직업들을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쫓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동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말없이 계속 헌신해 갔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이 마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태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어떤 이런 내용 말고는 마태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안에서만 충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답이 됐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았겠구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비난도 내 감수할게. 이러면서 살았던 철저하게 사회적인 문둥병자처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이렇게 그러면서 민족들을 눌렀던 억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돈이 전부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걸 이루고 뭐 나름 단란한 가정을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 양심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고 저 양심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외적인 부르심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눈앞에 딱선 순간 나를 따르라고 한 바로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그냥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믿는 사람들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사실 그건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믿는 자의 가정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구원은 이렇게 돌이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재물과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니, 구원받은 자가 부자 될수 없냐?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리마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과감한 변신, 과감한 방향 전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감한 방향 전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모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게 복음을 알아가는,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복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의 정답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녹아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그냥 남들은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전설의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정말로 사실로 여겼고, 예.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이 단어가 얼마나, 이 문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기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그 진리에 빠져들어갔고,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이 마태의 삶이었고, 구원받은 자였던 좋은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태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인생 전체에 해답이 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도 사실 이런 메시지가 가슴 속에 내 인생을 바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쪽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또 너무 믿어져서, 아주 이 있는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내 재능을 그분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 중에 마태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훑어봤습니다. 뭐 다수는 이미 웬만큼 들은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마태 입장에서 한번 쭉 풀어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큰 메시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레유같이 객관적으로 죄인일지라도, 예,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을지라도, 또 남들은 모르지만 주관적으로 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라고 그러면서 이 뭐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그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삶이 통과했다면, 그런 과정이 통과했다면 마태처럼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오롯이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이 재능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까를 고민하면서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그런 삶을 정말로 살게 되기를. 그래서 제2의 마태 같은 이런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전체가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부르심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다 라고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타협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갔던 그 마태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되 기쁨으로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위해서는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태에게 주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그 마태의 재능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메시지 들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